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독립장로교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조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나 또 우리 기타 같은 현악기는 우리가 일정 시간을 두고 조율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나 기타를 조율할 때 이것을 아무 음에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 아마 전 세계가 사용하는 그 기준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함께 연주하는 이 악기들이 뭐 많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기준 음에 우리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기준 음에 조율하지 않으면 아마 협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 조율이라는 단어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음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기타나 우리 피아노가 조율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진리의 기준음 되시는 이 성경에 때를 따라 맞추어 주지 않으면 또한 우리의 삶도 진리에서 느슨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리에 조율해 나가는 것.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 시간도 어쩌면 우리의 삶을 진리에 조율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진리에 조율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율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이 조율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삶의 패턴이 이 진리에 우리의 삶이 조율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조율을 막거나 방해하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쩌면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나의 기준으로 조율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뭐 구슬하고 뭐 부적을 붙이고 그죠? 뭐 점을 보고 하는 일이 참 그런 샤머니즘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어쩌면 이 샤머니즘과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구슬합니까? 왜 점을 칩니까? 왜 부적을 사서 우리의 집안에다가 뭐 어떤 분들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한 데다가 붙이기도 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마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닥칠 화를 미리 막고 나에게 올 복을 내가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구슬하고 점을 보고 부적을 붙입니다. 그 중심이 샤머니즘의 중심이 그래서 자기 중심성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중심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와 이 샤머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자기 중심성의 여부입니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참 어릴 때 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옆집이 무당집이었고요. 저희 앞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환경에서 7년을 자랐어요.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자식 교육 때문에 이렇게 좋은 뭐 학군으로 옮긴다는데 저는 앞 옆에 무당을 두고 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그 두 무당이 굉장히 영험했나 봐요. 뭐 평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줄을 서서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굿이 많아졌어요. 근데 굿도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앞집 옆집에서 이렇게 조인트로 하더라고요. 한 분이 하면 한 분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굿을 뭐 짧게 하지도 않고요. 뭐 새벽 뭐 1시 2시까지도 굿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잠을 설칠 때가 많았는데요. 뭐 하루는 너무 뭐 이게 잠을 못 자니까 화가 나서 저희 어머님이 한번 따지러 갔습니다. 그 굿 하는데 따지러 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너무 열심히들 굿을 해서 따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굿을 구경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무당이 이렇게 굿을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는 여기 예수쟁이가 있네, 빨리 나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거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러고는 이제 그냥 그 자리를 이제 빠져나와서 저희 집으로 오니까 다시 굿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저도 시험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저희 그 무당 그 구단하는 데 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 예,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예. 아마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일수록, 깊이가 있는 신앙일수록 그 특징은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씩 그렇게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주제로 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성경의 아주 중요한 띔이에요. 신약 구약을 거쳐서 수많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그 훈련의 내용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는 훈련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자신의 판단의 기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뭐 길을 가다가 애굽 군인이 자기 민족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에는 아마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조금만 마음이 안 맞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일 그 자기 중심성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자체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셉 그러면 뭐 꿈쟁이 요셉 그래서 아주 그분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 쓰여지기 이전에 그리고 있는 요셉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뭐 어떤 의미에서 색동옷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에 색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 야곱에 의한 편애를 혼자 독차지하면서 그죠? 독차지하면서 형님들은 노동하는 옷을 입고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데 자기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날마다 감시하면서 형에게, 형이 아니죠, 그 아버지 야곱에게 몰래 고사질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꿈을 꾸기만 하면 그죠, 형들한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형들한테 가서 아주 막 염장지르는 이야기만 하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요셉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요셉의 엄청난 자기 중심성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원하지 않았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심성이 깨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진 그 인물이 이 베드로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것이, 이 본문 나오기 바로 직전에 또 다른 베드로에 관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뭐 이제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는 마침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는 뭐 예수님이 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극찬의 말을 하시죠. 뭐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그 본문이 끝나고 나서, 아마 오늘의 이 본문이 아마 며칠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 한 지가 며칠이 지난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라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며칠 상관에 왜 주님은 마치 그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그러한 엄청난 독설처럼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며칠 전에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이 오늘은 사탄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며칠 전 상관을 두고 비교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두 사람, 이 똑같은 사람의 며칠을 두고 이 비교를 할 때 틀림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도대체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바로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아마 그 무렵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로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지저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뭐 동네마다 뭐 우리로 치면 철수, 뭐 영철이 이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 이유가 워낙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네를 이름 앞에 붙여서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뭐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배단이 예수도 있었겠죠. 뭐 아주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이 뭐 그분의 주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의해서 베드로가 마침내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우리의 구원자, 드디어 베드로의 입에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고백이 터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가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부터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크라이스트, 메시아라고 이제 말하는 베드로에게 과연 그러하다, 그 말이 맞다라고 했는 순간에, 그리고는 주님이 이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헬라어에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이런 잡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해야 할 말을 꼭 해야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붙잡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라는 그 단어에 쓰인 의미예요. 그러면 자기 어떤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터치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머리에 그리고 있었던 이 메시아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자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는 갑자기 냉정해지면서 예수님을 붙잡고라는 의미예요. 붙잡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뭔가요? 간함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의 조상님들이 이제 간함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에피티메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리뷰크입니다. 꾸짖다, 심하게 질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완곡하게 말을 했는 듯한 뉘앙스인데요. 실제 헬라어의 뉘앙스로 보면은 예수님을 꽉 붙잡고는 메시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던졌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고생하면서 이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거든요. 왕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혁명이 일어나고 이분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분이 왕이 되는 순간에 그때 자기는 수제자니까 아마 프라임 미니스터 아마 국무총리쯤 아마 이 사람이 꿈을 꿨을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성이 마비가 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는 리뷰크. 아마 예수님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고치시고 만나시고 너무 힘든 삶을 살지 않았나, 아마 좀 번아웃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좀 당신 지금 정신 차려라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메시아냐? 사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경이 그리고 있는 제자들은 온통 이런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이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자기 중심성에 꽉 잡힌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만 되시면 뭔가 이제는 뭐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치면 무슨 뭐 농공행상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재무부 장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누가 더 크냐 그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요.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의 최초의 치맛바람이 나옵니다. 혹시 이 본문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 요한을 주님의 좌우에 좀 앉혀주세요. 자, 이 말은 이제 국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을 시켜주세요.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는 뭐 뇌물을 주면서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과연 뇌물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치맛바람이에요. 어머님이 가서 대신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족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되 자기 중심성, 나의 이익, 나의 판단, 그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사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을 생각한다라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반응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본문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참된 제자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에게 어쩌면 너무나 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말을 하신 것이죠.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얼마나 해로운 것이 되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23절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여러분 핵심, 그 자기 중심성 안에 있는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 두 가지가 하나는 승리주의이고 하나는 기복주의.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속한 그룹이 잘 되어야 하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딴 교회보다 잘 되어야 하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누구의 비즈니스보다 잘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는 이렇게 기복주의와 나에 속한 모든 것이 승리해야 한다는 승리주의로 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못 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누가 내가 좀 잘못 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원하시면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개인의 체킹 어카운트에도 좀 저금되는 돈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성적도 좀 잘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기 중심성의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이것이 극도로 달리게 됐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이 자기 중심성에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위험성이 이 자기 중심성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을 꾸짖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현재 상태는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 감정이 가장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라는 단어. 아마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게 비춘다면 아마 이 핵심 되는 단어가 바로 부인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신앙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에 붙잡히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비틀어지고 굽어지고 왜곡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성에 바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해도 부들부들 떨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잡히면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결국은 이 말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잡히면 결국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야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날에 좀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나의 이 중심성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려놓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조율하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중심성이 놓여지는 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베드로가 마침내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바쳐진 것처럼 주님, 우리의 중심성도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김종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